유대인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나온 뒤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프라이드란 상당히 높았어요.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다, 선택받은 백성이다. 그래서 그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고, 특별히 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높은 민족이었습니다. 또한 유대인들은 반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그들을 더러운 죄인처럼 취급했습니다. 그 결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 혹은 생활 교제도 나누지 않았습니다. 우리가 요즘 그 주일에서 보고 있는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유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 교제하거나 생활 교제하는 것은 아주 그 더러운 것을 접촉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. 자,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던 바울도 유대인입니다. 그래서 원칙상 그가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은 이 유대인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. 그러나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방 지역을 찾아다니며 이방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며 또 밥도 같이 먹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나눠주었던 거죠.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있는 차별이 사라지고 그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죠.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죠.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토대로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고요. 여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. 사실 그 앞에 가장 첫 번째 단어도 중요해요. 형제들아. 지금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You're my brothers 이렇게 말하는 거죠. 형제들아,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. 이 유대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사실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. 나는 너희랑 달라, 나는 너희랑 같이 있을 레벨이 아니야. 이게 유대인들의 자세인데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이방인들하고 같이 생활교제했다라는 거죠. 지금도 이렇게 타지로 타국으로 선교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낯선 지역의 그 음식을 먹는 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. 여러분,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번데기 먹는 거 보면 막 경악을 금치 못한 사람 사실 알고 계세요?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무렇지 않게 먹고 오징어 뒷다리 같은 것도 그냥 우리 막 이렇게 간식같이 먹잖아요. 근데 세계 어떤 민족이 우리를 볼 때는 저런 거 어떻게 먹나? 우리는 맛있어서 권하는데 학을 떼고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도 어느 지역에 막 이렇게 가면 정말 먹기 힘든 그런 요리들을 이렇게 줄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오늘 바울이 마치 자기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 세이프티 존을 떠나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또 마시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. 자,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, 저도 그 높은 긍지와 유대인의 자부심을 버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? 여러분도, 자 12절 같이 보세요.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느라. 여기서 말하는 건 나처럼 유대인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복음처럼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.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. 복음에서 떠나 율법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여러분 받으십시오. 지금 그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사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. 때로는 뭐 돌에 맞아 죽을 위험도 있었고요. 때로는 사람들이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를 쫓아다녔어요.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그런데 유난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를 아주 우호적으로 대해줬어요.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 봐도 숨길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을 그가 안고 있었습니다.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신장이 안 좋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이게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. 물론 피부색이 좀 검을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그 사람이 뭐 어떠한 뭐 간이 안 좋다, 위가 안 좋다 이러면 이게 안에 있는 병이기 때문에 잘 티가 나지 않아요. 그런데 바울은 누가 봐도 아, 이 사람 신체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, 이 사람 이게 약하구나, 병들었구나, 이걸 숨길 수 없을 만큼 명백한 그런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. 이것이 무엇이었는가? 나중에 고린도서 보면은 육체의 가시,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가장 큰 견해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. 가장 첫 번째로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. 선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, 두 번째는 간질이었을 것이다. 여러분 간질 걸리신 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? 갑자기 대화 이렇게 잘 나누다가 뒤로 확 넘어가면서 눈동자가 흰자로 확 비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갑자기 온몸이 막 경련을 일으키다가 한순간에 몸이 완전히 딱딱하게 돌로 굳어지는 것. 저도 예전에 제 교회 어렸을 때 친구가 간질이 있어서 함께 축구하다가 골키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넘어가서 거품을 쓸고 막 넘어지는 것.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, 세 번째는 안질, 눈의 질병일 것이다.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쐬다가 혹시 눈이 상한 것은 아닐까, 뭐 이런 세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. 말라리아 혹은 간질 혹은 안질. 아무튼 이 사도 바울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육체의 질병이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그 육체의 질병이 사실 얼마나 방해가 됐겠어요.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너 병이나 고치고 와라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? 핍박도 했었고. 근데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.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. 내가 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근데 오늘 이 견해 가운데, 세 가지 견해 가운데, 자 15절 한번 보시겠어요? 자 15절 맨 밑에 보시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뭐라도 빼서 나한테 줬어요? 눈이라도.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까 세 가지 얘기했던 것 중에 아마도 눈이 아니었을까, 눈의 질병이 아니었을까,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. 우리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학자들이 지금 추측하는 거예요. 자, 육체의 약함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무나도 큰 장애가 되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, 그래도 참 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.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다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.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도 그 인품이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갈라디아 성도들이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, 이들은 바울의 육체의 질병을 보고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14절 보세요. 너희를 시험하는 것, 육체의 질병이죠. 그게 내 육체에 있었다. 그게 뭐 말라리아든지 간질이든지 안질이든지 아무튼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야, 뭐 사도가 저러냐, 사도라면 좀 그래도 좀 몸도 건강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렇게 좀 그를 좀 업신여길 만한 요소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는데, 자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너희가 나를 버리지도 않았다. 여기서 특히 버리지 않았다는 게 너희가 나에게 돌 던지지 않았다, 거의 그런 뉘앙스거든요. 너희가 나를 반박하지 않았다.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겨줬고 그리스도 예수 그 자신과처럼 나를 아주 존귀하게 너희가 대해주었다, 나를 영접해주었다, 나를 그렇게 환영해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참 성숙한 부분들이 있긴 있었어요. 자,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보았음에도 그를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환영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관계가 참 좋았던 거죠. 이 두 관계가,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.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? 그 좋은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마치 원수처럼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. 야, 바울이 무슨 사도냐, 바울이 전해준 복음 그거 다 거짓이지. 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관계가.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. 예. 자,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.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.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원수가 됐습니까? 지금 바울의 그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세요?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?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? 내가 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복음 전하고 돌 맞고 다녔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래도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울을 잘 대접해주고 모셔줬는데 갑자기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흔들어 버리니까 아 바울 그놈 사기꾼이었구나 그놈 못된 놈이었구나 이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. 바울은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이 거짓 형제들이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요. 자, 17절 한번 보세요. 저희가 이 거짓 형제들이죠. 너희를 대하여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것은 그 사람들 좋은 뜻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. 좋은 의도를 가지는 거 아니다. 오직 너희와 나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너희로 저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너희 안에서 지금 그거 하는 거다. 그러니까 너희 조심해라.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우리도 왜 교회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이단 막 누가 들어왔어요.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 뭐 신천지나 이단이 들어오면 교회 활동 되게 열심히 한다 그러잖아요. 뭐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한다 그래요. 뭐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 뭐 찬양대도 쓰고 뭐 부엌 봉사도 하고 남자 같은 게 뭐 주차도 하고 뭐 되게 힘든 거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신뢰를 얻죠. 그리고 막 힘든 사람 있으면 막 열심히 해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막 하니까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인가 보다. 저건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. 근데 한순간에 이게 나중에 확 바뀌어 버리죠. 그게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의 요즘 전략이잖아요. 바울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.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저 좋은 의도가 아니다. 너희와 나 사이를 이간질해서 이단도 막 그러잖아요. 아, 이 교회 다 좋은데 목사님이 조금 좀 이상 이렇게 막 심어 주는 거죠.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이간질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을 결국에는 그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이단들도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 그래서 다 좋게 보지 말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. 지금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죠. 18절 보세요.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. 만일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꼭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가 정말 좋은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려고 사모하는 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 찬성합니다. 그거는 좋습니다.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.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은 그들이 너희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다. 조심해라.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절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를 할 때 방향 없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. 자,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.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.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지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? 네, 정말 힘들잖아요.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물질과 노력과 마음을 쏟아야 합니까? 한 영혼 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. 바울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과정을 여인이 마치 이 아이를 낳는 그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생각했던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너희가 그렇게 진리 가운데서 떠났지만 내가 다시 또 한 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기까지 내가 다시 한 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노라.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또 보여요.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거짓 형제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희한테 전한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변질시킬 수 있냐 막 그렇게 분노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또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겠다 그 지금 그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자, 20절 한번 봅시다.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으니라.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바울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으니까 바울의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. 당혹스러운 거예요. 아니 어떻게 내가 이 교회 떠난 지 얼마 됐다고 내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금방 버리고 이단에 빠질 수가 있나? 당혹감인 거죠. 당혹감.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한 분노가 바울 안에 지금 가득합니다. 저 거짓 교사들 내가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.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같이 공격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, 아 바울 사기꾼이었구나, 바울 거짓말쟁이였구나, 저는 사도가 아니었구나, 저가 전한 복음 다 가짜였구나, 이렇게 휩쓸린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가 지금 거룩한 분노가 이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거든요. 아 정말 내가 그 복음 전했던 그 김 집사님, 나랑 신앙생활 잘했던 그 박 집사님, 정말 저분이 그랬을까 하는 그러한 당혹감과 의심이 바울 안에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이렇게 강한 어투로 쓰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20절에 말하는 게 내가 이제라도, 내가 지금이라도 갈라디아로 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어서 내 의심이 풀어지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가진 지금 이 어조가, 이 분노의 이 어조, 거룩한 분노의 어조, 이 당혹스러운 이 마음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지금 20절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? 교회도 마찬가지예요. 어느 교회든지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.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교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가가 참 중요한데요. 오늘 바울의 이 마음, 해산하는 수고를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을 분명히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, 우리들도 사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 흘려준 그 눈물이 있었고 나를 위해서 해줬던 그 수많은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자, 이제는 또 우리들이 그 바톤을 받을 차례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또 다른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또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믿은 분들도 계시고 혹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,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눈물과 땀으로 인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. 우리를 가르쳐 주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수많은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, 우리가 얼굴도 이름도 다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전도자들에게 우리는 빚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,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역할 때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했습니다.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아파하던 바울이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, 우리들도 이 시대에 또 다른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삶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만 그러나 이 문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주여,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복음의 불모지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에 갔던 저 바울의 모습처럼 이 그레이스 레이크 지역과 이 시카고 일리노이 지역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신 것, 또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? 아버지여,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시려는 바로 이 이야기, 이 복음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드릴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오늘 이 새벽에 단잠을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.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백성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